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군부 쿠데타 저항 시위를 향해 발포하는 등 주말 동안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얀마 경찰이 강경 시위 진압에 나선 이틀째인 28일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하는 등 군경의 강경 시위 진압으로 미얀마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주말 동안 양곤과 네피도, 만달레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물대포와 고무탄 등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군경과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얀마 국방TV는 27일 경찰이 약 27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에서 최근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초모메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를 해임했습니다. 초모메 툰 대사는 지난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즉각 종식하고 무모한 시민에 대한 억압을 멈추는 한편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미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27일 존슨앤존슨 백신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나타납니다. FDA가 앞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은 3상 임상시험에서 평균 66%의 예방효과를 보였고 증세가 심각한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예방효과가 8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고무적인 발전이자 모든 미국인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28일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운동 활동가 등 4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홍콩 경찰이 지난달 1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등 5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47명을 국가전복 혐의 등으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단일 기소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운동가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기소된 인사들의 보석이 기각돼 밤사이 구금됐으며 다음 달 1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불법적인 예비선거를 조직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홍콩 민주파 진영은 지난해 7월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예비선거가 정부 전복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일부 지역에서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6개 지역은 3월 1일 0시를 기해 긴급사태가 해제됩니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장들은 최근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자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조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수도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기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진 긴급사태는 다음 달 7일까지 유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도 예정대로 3월 7일에는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감염자 추이를 검토한 뒤 수도권 지역의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28일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3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미군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다음 달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축소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1960년대 북한에 납포됐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에게 북한이 23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은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생산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이 새로운 입장 표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줄곧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왔고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줄곧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외교나 국제 현안에서 일방주의에 기울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이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 이 발언은 이것이 유엔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북한 비핵화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미국의 말하자면 방식이라 그럴까요? 의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군축회의에서 사실 핵심적으로는 이 중국에 대한 대처에 그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해서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역시 공조를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축회의에는 북한도 참석을 했는데 24일 북한 대표는 반론권을 신청해 발언을 했습니다. 자, 북한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The key to establishing new DPRK-US relationship.
자, 북한 대표는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 대표의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 발언의 이제 맥락을 좀 그 보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데요. 앞서 그 유엔 군축회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22일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24일 날이죠. 그러니까 이틀 뒤에 북한 대표가 반론권을 얻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한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93년부터 그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난 한 30년 이상 자신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그 명분으로 그 사용돼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핵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의적 조치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싶으면은 핵을 그 핵 위협을 하지 말고 수교를 하고 제재를 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북한이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뭐 반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의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대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은기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미한 연합훈련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협상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상 내걸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선언 이것을 준수해달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일본 당국이 방위비 지출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몇 년 새 크게 증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내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 반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 이제 한국과 일본도 각각 대표들이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대표는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여러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화만이 유일한 한반도 평화를 유일한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측에다가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서 응하지 않아서 제네바에서 무슨 회의 접촉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북한 대표가 일본이 그 방위비를 계속 그 증강하면서 군사 강국을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서 그 결의를 다 지키고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앞서 블링턴 국무장관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알려진 게 있는지요?
사실상 뭐 추가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결국 그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그리고 대북정책의 방향이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고위 당국자들이 추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재검토와 관련해서 알려진 것은 앞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협력하고 공조한다 이런 중요한 원칙이 있었고요. 또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매우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밝혔군요.
예,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 말씀하신 그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의 연설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위주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또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나 북한 등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북한의 그동안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줄곧 지난해까지 합치자면은 18년 동안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의안은 상당 정도 그 미국이 주도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임기 직후에 다시 최근에 그 복귀를 발표했지만 이것은 그 표결을 통해서 이제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안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표결이나 이런 공동 제안 이런 것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회원국들이 이 북한의 인권 문제 또는 시리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올해도 상정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달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하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 블링컨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촉구를 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그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이제 가치 외교, 그러니까 그 외교라면서 인권, 법치, 규범 이런 걸 중시하겠다는 이제 외교 전략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돈이나 그 경제적 이익 이것을 이제 외교 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미국이 지향하는 인권, 법치, 규범 이런 것을 그 중시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교 정책을 책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에도 유엔 회의에 나가서 인권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참여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연설을 하는 김에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국무부에서 담당하는 북한 인권 대사 특사가 이제 그 임명되지 않아서 공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 임명됐고 어떤 활동을 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까요?
예, 이 문제는 사실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란거리로 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주로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부분 관측통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국 내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외국 세력들의 중상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거론하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북한 관련 문제라는 인식 아래 어쨌든 이 문제부터 다룬다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실제로 미국의 대북 협상은 북한 문제에 집중돼 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북한의 그 심각한 인권 상황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은 일단은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그 차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관심거리이긴 하지만 인권 문제가 핵 문제와 동시에 그 다뤄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There's a real possibility that Kim Jong-un and North Korea would actually use a ballistic missile, possibly with a nuclear warhead, in anger at the United States.
네,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2017년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선 이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하이튼 차장의 말을 빌리면요.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이 평가는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하이튼 차장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그 미국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핵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해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은 그 사거리 면에서는 적어도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하는 고난도 기술을 입증하거나 또는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사일이 이 장거리를 날기 위해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비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재진입 시에 상당히 고열, 거의 7000에서 8000도의 고열이 난다고 하고요. 여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탄두, 말하자면 그 역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북한이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가 아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북한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공격을 막으려면 패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보다는 타격 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네, 이것은 그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이제 쏠 경우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대책, 이것은 이제 영어로 킬체인, 타격 순환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의 그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패트리언 미사일, 사드, 고고도 미사일 이런 것이 이제 배치돼 있는데요. 패트리얼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이 이제 떨어질 적에 이것을 종말 단계에서 이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적에 그 직전에 이제 그 요격을 하는 것이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를 요격하는 것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 문제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또 만일 북한이 10발의 미사일을 쐈을 적에 패트리엇이나 사드 미사일로 가령 뭐 8발을 요격을 했다. 그런데 두 발이 빗나가서 두 발만 떨어져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방어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미사일을 쓸 적에는 대개 이제 미사일이 지하에 감춰져 있는 사일로에서 이제 끌어와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연료를 채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발사해서 공격하는 이런 거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도 이거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이동할 때부터 이것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여기 이때 요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중에 날아올 때는 어떻게 요격할 것인지 각각의 그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종합적인 그 대책을 세우자. 이것이 그 하여튼 그 합참 차장이 얘기한 이런 킬체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여튼 차장이 또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네 단계가 흔히 얘기가 되고 있죠. 이 발사를 위한 준비가 첫 번째 단계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발사하면은 일단 미사일이 상승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정점에 다다른 미사일은 하강 이게 종말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단계로 돼 있는데 발사라고 하면은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한 거에서 발사의 왼편에는 준비 발사 준비가 있는 것이죠. 오른편에는 상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전에 이 준비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사 원점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서 최은기 기자가 말한 대로 이미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즉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둬서 대응한다 이런 전략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3월로 예정된 이한 연합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국회에서 훈련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청와대 그 서훈 그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24일 국회에 나와서 그 보고를 했는데요. 미한 그 연합훈련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기동 훈련이 없이 컴퓨터를 통한 지휘소 훈련, 영어로 이제 CPX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로 얘기로는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상적으로 이런 큰 대규모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일자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대개 3월 8일에서 18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훈 실장은 이번에 그 국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현안이 그 전시 작전권 전환 전자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당국은 연합훈련 축소에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국은 아직 그 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그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방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철통 같은 굳건함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한 대비 태세를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다. 군 병력에 대해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연합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고 또 그 훈련 내용도 축소된 형태의 가상지휘소 연습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말하자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훈련을 축소해서 실시할 경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앞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 1월 열린 회의죠. 그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한 연합 훈련 중단, 또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 무기 반입 중단 이런 걸 요구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이제 컴퓨터 훈련 불량 규모를 축소해서 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하는 것이 이제 현안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미사일 발사 같은 일종의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불만은 표시하겠지만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그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지 지금 재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그 도발을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하거나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이런 대화의 뜻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하반기 가면 또 훈련을 더 세게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뭐 불만은 표시하겠지만 이런 본격적인 도발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건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정확한 측면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미군이 지난주에 최신의 정찰기를 동원해서 이제 한반도 비행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제 이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1960년대 발생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한 미 법원의 판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나포된 뒤 1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됐던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가족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0여 명의 원고에게 북한이 23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에서 역대 가장 큰 액수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핵심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일단 이번에 171명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승조원이 49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씩 7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배상액으로 인정했고요. 또 승조원 가족은 90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억 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게는 총 1억 7천여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별도로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했는데요. 말하자면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를 책정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급해야 될 최종 배상액은 약 23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러니까 이 푸에블로호 가족, 승조원, 유족 등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서 지난 2018년 2월 달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해 이 함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이 배상금 지급 판결에 응할까요?
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번 푸에블로 사건이 이제 1968년 1월에 그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가 이제 동해에서 피납돼서 그해 이제 12월 말에 이제 풀려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당시 그 영해 침범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에 그 서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북한이 당시에 이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해 침범과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번 협상을 했지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송환된 다음에 바로 미국이 정부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영해 침범 문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근거서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것이고 미국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영해를 침범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서로도 갖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런 적이 없다. 북한이 나포를 한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그 영해를 침범했고 또 자신들이 이것을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승조원과 유족 등이 그럼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최은기 기자가 북한이 실제로 이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유족이라든지 승조원 등이 이 배상을 판결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북한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금 지원국 피해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미국인들과 그 가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활용해서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라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의 벌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은 이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고 대미항전 승리의 상징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미국에 반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으로 치면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희박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68년에 이제 북한이 푸에블로를 납포하고 이것을 한참 이제 동해안에 뒀다가 이후에 저 북한의 그 대동강변에 두고서 이것을 일종의 그 반미 선전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 미국이 계속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납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판결을 보고 관련 기사를 봤더니 그 그 과거 그 북한에 피납됐던 그 승조원들 또 승조원 가족 또 변호사들이 이런 푸에블로를 좀 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반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미국의 그 오바마 행정부라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과 북한이 뭔가 어쨌든 화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적대적 관계로 오래갈 수가 없으니 뭔가 좀 북한이 그 신호를 보낸다면 푸에블로 방안이 그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북한에게도 전달을 하고 그랬지만 북한이 그때마다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푸에블로를 미국에 가령 반환하려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역시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군 고위 당국자의 언급, 그리고 미 연방법원이 북한에 납포됐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북한이 23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에는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많은 전례를 세웠듯이 그 부인 마사 워싱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후대 대통령 부인들의 모범이 됐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사 댄드리지 커스티스 워싱턴은 1731년에 미국 동남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댄드리지는 담배 농장을 소유했는데요. 꽤 부유한 편이어서 마사와 동생들은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이었던 마운트 버논에서 마사 워싱턴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 해석가 메리 와이즈맨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was born the eldest of eight children. So
마사 워싱턴은 8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는데요.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서 농장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농장의 여주인은 모든 걸 다 알아야 하죠. 그래서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일과 같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사는 18살 때 같은 이웃에 살던 데니얼 파크 커스티스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커스티스는 38살 노총각이었는데요. 버지니아 제일 가는 부자로 수백만 평에 달하는 토지와 300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이란 나이 차이에도 서로 많이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I had four children born, four babies in only 7
마사 워싱턴은 7년 동안에 아이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데니얼 커스티스는 다정한 아빠였는데 1747년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사는 네 아이 가운데 이미 두 아이를 잃은 뒤였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잃고 애 둘만 남은 거죠. 그러다가 이웃의 소개로 조지 워싱턴 장군을 만났습니다.
마사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었고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숨진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역시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었는데요. 키가 훤칠하게 컸고 재산도 꽤 있는 데다가 군 장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돼줄 사람, 그리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마사의 눈에 워싱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1759년 1월 두 사람은 만난 지 열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메리 와이즈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unlike my first husband, the general and I are the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조지 워싱턴과 마사는 동갑이었고 둘 다 마지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사는 워싱턴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느꼈죠. 당시 마사의 아이들이 4살, 2살이었는데요. 애들을 포토맥강 언저리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농장 마운트 버논으로 데려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사와 결혼하면서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농장주가 되면서 사회적 위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조지 워싱턴은 마사가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서 데려온 두 남매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여자의 패시가 12살 때 사망하자 크게 슬퍼했는데요. 나중에 마사의 아들 존이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자 존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맡아서 길렀습니다. 마사와 조지는 농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며 지내는 삶에 만족했지만 시대적 상황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770년대 들어 영국에 대한 식민지 미국인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면서 전장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마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다른 부인들과 함께 군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벌였고요. 모금한 돈으로 식량과 옷가지 등 보급품을 마련해서 군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군 야영지에 머물면서 병사들을 돌보고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All of the camps in winter were terribly hard.
겨울철 야영지는 끔찍할 정도로 힘든데요. 군인들 보급품이 떨어지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눈밭을 걸어야 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군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마사가 훌륭한 동반자였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병사 가족들이 군 야영지에 따라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어머니나 아내, 여동생 등이 야영지에 와서 병사들 간호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해주곤 했죠. 조지 워싱턴은 그런 여성들의 도움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1783년 미국의 승리로 독립전쟁이 끝나자 조지 워싱턴은 대륙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운트 버넌 농장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지 워싱턴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데요. 마사 워싱턴은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도 자신이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고요. 1789년 5월 남편을 따라서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요란한 축포 소리와 워싱턴 부인 만세를 외치는 환영 인파 속에 배에서 내렸지만 마사 워싱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대통령 부인을 지낸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789년 5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부부가 첫 공식 접견을 가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은 언제 떠나야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궁정에서 왕과 왕비에게 하듯이 대통령 부부가 먼저 방을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국가 국민답게 자유롭게 떠나도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마사 워싱턴이 일어서서 말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9시에 자리를 뜨신다고. 그리고 자신은 보통 그보다 먼저 떠난다며 방을 나섰다.
네, 이렇게 마사 워싱턴은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안주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당시 부통령 부인이었던 에비게일 애담스는 마사 워싱턴에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위엄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First Ladies,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을 쓴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에 따르면 마사 워싱턴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자유롭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마사 워싱턴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사람들이 마사 워싱턴을 참 좋아했죠. 조지 워싱턴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굳히는데 마사 워싱턴이 도움을 줬습니다. 정책 면에서가 아니라 사교적인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사 워싱턴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당시에는 퍼스트 레이디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부인이란 뜻의 레이디 워싱턴이나 대통령의 부인이란 뜻의 프레지던스 레이디가 마사 워싱턴의 호칭이었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과 마사 워싱턴은 백악관에서 살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 부부인데요. 대통령 관저를 따로 세운 데는 마사 워싱턴의 공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이었던 마운트 버넌에서 마사 워싱턴 역할을 맡고 있는 역사 해석가 메리 와이즈맨 씨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새 수도를 건설할 때 대통령 관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마사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부부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8년 동안 대통령 관저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사가 워싱턴에게 대통령 관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거죠. 마사 워싱턴은 즐겁고 밝은 얼굴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훌륭하게 했지만 매일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수감자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작가 캐롤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마사 워싱턴이 몇 시에 만찬장을 떠났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대접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1787년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마사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 몹시 화를 내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마사 워싱턴 왼쪽 뺨에 난 여드름에 대해서까지 이 신문에 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1797년 3월 조지 워싱턴이 세 번째 임기를 거부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마사였습니다. 마사는 마운트 버넌에서 조지 워싱턴과 여생을 즐길 마음에 부풀었지만 하늘은 또다시 마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는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조지 워싱턴이 급성 후두염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마사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요. 워싱턴이 사망한 지 2년 반 뒤인 1802년 5월 68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반군인 신의 저항군 사령관이었던 도미니크 옹구엔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옹구엔은 법정에선 최초의 신의 저항군 지도자로 70개 혐의 중 61개 혐의가 인정돼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우간다에서 4개의 캠프를 공격해 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오르게 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는 살인, 고문, 노예화, 15살 미만 청소년 징집, 강제 결혼, 성폭행, 강제 임신 등 여러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는 국제형사법정에서 강제 임신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옹구엔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옹구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는 우간다 반군인 신의 저항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이 많은 희생자들에게 다소의 위로와 평화를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우간다 반군이 자진 항복하고 옹구엔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것과 관련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옹구엔이 정의의 심판대에 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옹구엔에 대한 유죄 판결이 우간다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끔찍한 신의 저항군의 계속된 폭력 사태 실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간다 신의 저항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를 체포, 인도, 기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일 그의 행방이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미국 전쟁 범죄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입니다. 또는 1-202-975-54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